이제는 매주 금요일이 돌아오면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함께 만나고 생각하고 연구했던 고전 속의 등장 인물들과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아쉬운 이별이라도 하는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건 일주일을 함께하는 동안 작품 속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미워하기도 했고 가여워하기도 했고 흉보기도 했던 우리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책장을 덮어도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서 평생 친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일주일이 그냥 네. 휙 지났죠.
후루룩이요. 네. 벌써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마지막 시간이에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뭐가 좋아요.
아니 이게 섭섭한데 뭔가 약간 시원한. 예, 시원섭섭이 여기 맞는 표현인 것
사실
같아요.
사실 이 고전일기를 진행한다는 것이 네.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게 네. 진심인데요.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그 인물과 작품에 빠져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하는 일주일 동안은 사실 우리한테 무슨 뭐 제임스 딘이라든지
네.
뭐 이런 뭐 다른 그 부활이라든지 네, 전쟁과 네. 평화라든지 이런 다른 작품과 다른 인물들은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도 뭐 어디 가면 모냥 빠지기만 했지 어딘가에 푹 빠져본다는 거는 올 가을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책에 푹 빠져본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아, 진영 씨 참 역시 개그우먼.
예, 저
터키는 예. 개성 있는.
그러니까요.
KBS 개그맨 예, 대상 출신.
어, 아, 예. 그 다음에 신인상 받았었어요.
신인상.
예. 자랑이 헤펐네요.
어려웠어요.
진행 열심히 할게요.
예,
아, 솔직히 예. 저는 좋은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의. 그래도 매력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네. 이거 읽고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아버지 표드르와 아들 네. 드미트리가 한 여자를 두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지 그루첸카라는 여인을 두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게 아직도 좀 생소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네.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네네네.
특히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꽤 있을 거야 이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치.
엄청
아버지도
많아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이 그럼요.
네.
특히 무슨 뭐 저 이 아버지가 왕인데
네네.
그 태자죠. 그러니까 세자죠.
음.
아들의 신부감. 신부감을 먼저 이제 면접을 해요.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면접을 보고.
네. 그리고 네. 예쁘잖아요.
네.
가로채요.
아버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아이고, 아버지. 중국에.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이제 신부가 올 때
네네.
신부에 딸려오는 잉첩이라고 있어요.
네.
잉첩이 뭐냐면 그 신부에 딸려오는 그 자매나 하녀들. 근데 그 하녀들도 다 귀족 출신이에요.
오, 그렇고 근본이 있는 애들이네, 하녀들이라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신부가 예쁘면 신부는 아버지가 차지하고
네.
잉첩 중에 하나를 세자한테 줘요.
와 진짜 이기적이다.
아니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이기적이야. 예, 이 노래가 예. 생각나는데 우리 선배님은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저요.
네.
저는 그 떠오른다기보다도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으면서
네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작품 위대한 작품이에요. 정말 읽어볼 만한 한 번은 꼭 읽어볼 만한 작품인데
네, 맞습니다.
중간에 이 도스토옙스키 아저씨가 사족을 너무 많이 달아요.
아.
네, 무슨 뭐 이런 식의 뭐 이반이 내가 지은 서사시를 한번 들어보겠니? 하더니 한 15페이지를 가요, 그냥.
서사시가.
예, 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연극을 하면은 15페이지 어떻게 외워, 그걸?
사실 저는 그 부분은 건너뛰고 읽었습니다.
아니, 저도 읽다가 지쳐서 네. 반만 읽다가 건너뛰어서 솔직히.
아,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도 돼요, 사실은.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도 돼.
예, 네, 그렇게 했거든요.
이따 김병환 작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네.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무슨 뱀장수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건 자 인터넷 라디오 아니 50원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네, 50원.
저희가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원 네,
사연은 여러분. 많이 보내주셔야죠.
네, 연예인 티시 안 됩니다.
되는데,
50원
네, 이건 저희가 뭐 쓰는 게 아니니까
네.
양해해 주시고요.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전 읽기는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 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려면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됩니다.
오늘 문자 사연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함께하면서 느낀 점 나름 독후감 청취가 느낀다. 청취 소감이라고 할까요? 많이 네네. 보내주세요. 그루시엔카와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 드미트리. 행복도 잠시. 아버지 표토르의 살인용의자로 잡혀갔죠. 근데 그것도 드미트리와 그루신카가 서로 사랑을 확인한 그 하룻밤 지낸 그 다음날.
아, 그러니까.
야, 너무 야속하죠?
아수워요.
도스토옙스키.
네.
그 행복의 절정의 순간에 바로 불행이 뒤통수 치게 만드는 이런 설정.
네.
어이, 참.
들었다 놨다 해요.
계속 그런데 이제 무죄를 주장하죠, 드미트리. 그리고 둘째 아들 이반은 스메르다커프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스메르다커프가 내 계획을 듣고서도 모른 죽겠으니까 당신도 함께한 거 아니냐 하면 몰아붙이죠. 공범으로. 그리고 그날 밤 스메르다커프는 자살을 합니다. 진범은 자살을 했고 드미트리는 재판에서 과연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도르 살인사건의 범인 스메르다코프 그의 직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번 가수, 2번 요리사.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지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메르다코프. 지금 뭐 일찌감치 사연 보내주신 분이네. 정봉강님, 반디로 처음 봐요. 신기하네요 하셨고요.
아, 신기하군요. 네. 네, 그리고 강윤미님, 고전엽기 반갑습니다. 어젠 결석했네요. 오늘은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7255님은 조프영재 하면은 질문. 조프영재.
야, 괜찮네요. 심플하고.
아주 뭐 명칭 만드시는데 일가견님. 네. 오답이 정답인 줄 알고 5번이나 보낸 겁니다 하셨어요.
네.
자, 그럼 낭독으로 들어가죠. 드미트리 공판 날이 왔습니다. 드미트리 주변인들이 증언을 하기 위해 다 모였는데요. 재판 결과 궁금해집니다. 이민규 씨, 천지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의 성우 함께합니다. 낭독으로 들어가 보죠.
카타리나도 증언대에 올라 드미트리에게 준 3천 루블에 관해 진술했다.
저는 그 돈을 꼭 언니에게 송금해달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저분이 몹시 쪼들리는 것을 알고 한 달쯤 후에 송금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맡긴 겁니다. 저분이 아버지에게서 3천 루블을 받기만 하면 즉시 송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것은 저분이 욕심이 없고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제가 어려울 때 선뜻 5천 루블을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저분은 기꺼이 제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카테리나는 드미트리와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담담하게 밝혀서 드미트리에 대한 호감을 높여주었다. 방청객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린 사람은 그루센카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랑한 여자이자 살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여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모크로이의 마을에서 피고가 체포됐을 때 증인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저분을 괴롭혀서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건 피고가 살인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모두가 저분이 살인자라고 하니까 모든 게 제 탓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피오도르가 당신을 위해 3천 루블을 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악당 살인자 스멜다코프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스멜다코프가 살인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드미트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늦게 증언한 사람은 이반이었다. 밤새 앓은 그는 몸이 아파서 늦게 출두하겠다고 미리 통보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끝낸 이반은 품속에서 돈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이 돈은 저 봉투 속에 들어있던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아버지가 살해됐습니다. 이걸 어디다 놓을까요?
어떻게 이 돈이 당신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어제 스미레다코프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살인범이 자살하기 전에 그의 집에 가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형님이 아니라 스미레다코프였고 내가 살인을 부추겼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이반의 돌발적인 증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알렉세이가 벌떡 일어서서 외쳤다.
이 이반 형님은 몸이 성치 않습니다. 선망이라는 환상에 시달리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때 카테리나가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편지입니다. 저기 저 악당이 쓴 편지입니다.
카타리나는 드미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저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게 그 편지입니다.
카타리나, 나는 내일 돈을 구해서 3천 루블을 갚겠어. 만약 돈을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베개 밑에 숨겨놓은 돈을 빼앗아서라도 갚겠어. 그러면 악당이요. 내 돈을 가져간 악당이니 죽여도 괜찮소.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거야. 드미트리 카라마조프.
이 편지는 당신이 쓴 것이 맞습니까?
네, 제가 썼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안 썼을 텐데. 카타리나, 맹세하지만 나는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몰라요. 내가 돈 때문에 찾아간 이후부터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하려고 했던 건 내가 상속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 사람은 비열한 살인자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려고 했지만 저 사람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카테리나는 오랫동안 참았다는 듯이 드미트리의 나쁜 점을 폭포처럼 쏟아냈다. 그리고 이반에 대해서는 흉악한 살인범인 자기 형을 구하기 위해 너무나 애쓴 나머지 병에 걸려 아무 말이나 마구 한 것이라고 변명해 주었다.
그분은 형의 죄를 덜어주려고 애쓰면서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한 적 없으니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을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양심입니까?
카테리나는 드미트리를 비난한 것과는 달리 이반을 감싸고 돌았다. 카테리나가 제시한 편지는 드미트리의 살인 혐의를 굳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네, 낭독에 이어서 듣고 오신 음악은 레이지엠의 Justita입니다. 라틴어로 정의라는 뜻이죠.
네, 좋았어요, 노래가. 네. 근데 어쨌든 아이고야, 이거 뭐 상황이 드미트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요. 카테리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지만 아유,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정하죠. 참나.
네?
여자의 마음은 갈대가 아니라
올댄가?
사람의 마음은 갈대예요.
아, 난 올댄 줄 알았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갈대예요.
아, 다 갈대군요.
카테리나가 드미트리와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약혼을 해서 이제 충실한 아내가 되려고 했었는데 드미트리가 이제 다른 곳에 자꾸 한눈을 파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서 드미트리 동생은 이반을 드미트리 동생인 이반을 사랑하게 되죠.
카테리나가 이반을. 네.
그런데 이반이 자기가 아버지의 살인을 부추겼다느니 뭐 공범이 될 것 같다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반이 잡혀갈까 봐 드미트리를 방패막이로 삼은 겁니다.
아.
이렇게 여자들은 무서워. 은규 씨 조심해야 돼요.
무섭다.
네.
여자는 두 종류라고 여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유거나 무섭거나.
나중에 전율이 일어나.
그러니까. 아, 그래도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래도 스메르다코프가 훔친 돈도 증거물로 있고 증인들의 증언도 있었으니까 드미트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노입니다.
노!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1850년대 60년대 얘기인데 지금부터 40, 50년 전 얘기고요.
네네. 네.
지금도 오판이 많고 오심이 많은데 그때 오죽했겠어요. 이렇게 아. 편지 정도가 나오면 이미 드미트리는 회생 불가능이에요.
아.
사실 이때 그 러시아가 최초로 배심원제를 도입했었어요.
네.
이제 개혁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의 재판 제도를 소설 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도스토옙스키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드미트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드미트리 편을 안 들어줬죠.
아니,
저
왜요?
정도 편지 나왔으면 저놈이 살인범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그래도 왜 그랬어요?
까라마조프 네. 집안이 그리고 인심을 잃었어요.
아.
쇼토르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건 엄연히 오판이잖아요.
오판이지만 따라야죠. 재판 결과니까.
아, 이거 참 큰일 났네요.
그래도 드미트리는 말이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조금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을 겪어도 내 사랑 그루시엔카만 있으면 돼.
아.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
그러니까요. 드미트리의 동생들과 그루센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아니, 이반은요. 드미트리를 네. 미국으로 탈옥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드미트리가 정말 변했죠. 왜냐하면 네. 아버지를 죽이진 않았지만 또 그레그리 용감을 죽일 뻔했잖아요. 네, 살인미수범이에요. 네. 이 사람도. 그래서 그 죄들을 떠올리면서 그 죄에 대한 속죄로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판결이 내리는 대로
네, 네.
뭐 징역을 살려면 징역을 살 거고 유배를 떠나려면 유배를 떠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죠.
받아들이는 거군요.
예.
그럼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간 건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소설을 읽은 독자들에게 드미트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아마도.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죠.
네.
독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많아요. 까라마조프 형제들 책 사다 놓고 난감하던 차에 고전읽기에서 다시 달아주시니 먼저 예습 좀 하고 이제 읽어보려고요.
네.
재밌게 읽어주셔서 두꺼운 책도 술술 읽길 듯하네요. 아, 15페이지 서사시도 매우 궁금해요. 김민영님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4346님 사랑과 물질 만능 앞에서는 가족도 원수가 되어가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셨습니다.
9865님은 도스토옙스키나 까라마조프나 이름 두 번 부르면 숨 찰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네. 진짜 숨 차네요. 네, 그리고 이근희 님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사나운 지가 언제인지 막상 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너무 두꺼운 책이 세 권.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다 완성하지 못한 글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대체 얼마나 방대한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인지 부러워요.
제 짐작에는 도스토옙스키가 만약에 그 일찍 세상을 떠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네. 정말 80, 90 될 때까지도 썼을 거예요, 이거.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마지막 이야기 낭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드미트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알렉세이와 이반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어떤 대단원을 맡게 될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드미트리는 판결 직후 신경성 열병에 걸려 시립병원의 복역수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형님, 카트리나 양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반 형님과 함께 탈옥 계획도 다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루신과 함께 미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너는 언제나 숨김없이 말하니까 나도 진심을 말하겠다. 솔직히 나도 탈옥하고 싶다. 그루센카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어.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미국인 행사를 하면 되겠지. 만약 발각된다 해도 시베리아에 가는 게 고작일 테니까. 두 사람이 한창 탈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카테리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드미트리에게 다가와 두 손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다. 카테리나, 나를 용서했나요?
당신은 너그러운 분이세요. 게다가 먼저 용서를 구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저예요. 드미트리, 지금의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듯이 저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당신도 나를 잊지 않으시겠죠?
그렇소. 한평생 당신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소. 그런데 당신은 정말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고 있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믿은 적 없어요. 다만 당신이 미워서 그렇게 믿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고맙소. 당신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었군요.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또다시 찾아올게요.
카테리나가 나가려는데 그루센카가 들어왔다. 두 여자는 멈칫하고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용서해 주세요.
서로 성질이 고약하긴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굴 용서하겠어요? 그보다 저분을 구해주세요. 그럼 평생 당신에게 감사드릴 테니까.
염려 마세요. 저분을 구해드릴게요. 그럼
그루센카, 카테리나가 당신에게 먼저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건가요?
만일 당신을 구해주기만 한다면 그땐 깨끗이 용서할 거예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요.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야 하는 거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인류샤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알렉세이가 인류사의 장례장에 나타나자 기다리고 있던 인류사의 친구들이 그를 반겼다. 12명가량의 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카라마조프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대장격인 콜리아가 알렉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 아버지를 죽인 건 형님입니까? 아니면 하인입니까?
물론 하인이 죽인 것이지. 형님에겐 죄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형님은 죄도 없으면서 정의를 위해 희생된 거로군요. 저는 당신 형님이 부럽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니?
언제라도 좋으니 정의를 위해 희생할 수만 있다면.
그런 무서운 사건에 휘말리는 건 좋지 않아. 얘들아,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우리는 머지않아 헤어진단다. 나도 두 형님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돼. 큰 형님은 유형지로 추방되고 작은 형님은 중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사실 거야. 나 역시 이 고장을 떠나면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우리 서로 영원히 잊지 않도록 약속하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불쌍한 인류샤를 우리 손으로 묻어준 사실만은 꼭 잊지 않고 기억하자. 이런 아름다운 추억은 나쁜 일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 돼야 해.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잊지 않도록 하자. 나도 너희 얼굴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30년 후에라도 꼭 기억할 거야.
네, 기억해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카라마조프 씨, 우리 모두 당신이 너무 좋아요.
알렉세이가 감동해서 말했다.
그래.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인류샤가 영원히 기억에 살아있기를.
영원토록 기억에 살아있기를.
네,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젤렘의 얌식입니다. 러시아 민요고요. 뜻은 마부여 서두르지 말아요입니다.
네, 얌식이라는 말에 그렇게 긴 뜻이 있었어요?
예, 얌식이 얌식이.
왠지 좀 두 연인이 마차에 타고 있는 게 상상이 되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선배님은 참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바쁘잖아 사람들이요.
네네.
마부여 빨리 가시오 해야 되는데.
네네.
서두르지 말라는 건 뭐야? 우리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 타고 있는데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쁜 뜻까지.
거기까지 간 거죠 저는.
오지랖이 정말 상상력이 오지랖이 8만 6천 평에서 내가 봤을 때 최고로 넓으셔요. 저는 살짝 네. 반전을 기대했었거든요. 네. 드미트리가 극적으로 누명을 벗게 된다. 뭐 그런 건데 그런데 이야기. 이야기는 그냥 좀 잔잔하게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알렉세이는 누구의 장례식에 간 거예요?
아, 그 얘기하기 전에요.
네.
제가 그 낭독해 드릴 때
네네.
뒤에 흐르던 배경음악 굉장히
좋죠.
좋은 음악인데
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래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못 찾아 듣겠어.
자,
네,
예전에 그 드미트리가 괴롭혔던 퇴역 대위의 아들,
네.
그 손가락까지 물었었잖아요. 왜 알렉세이한테 복수하려고?
맞아요. 예,
그
예.
소년이 인류샤예요. 그 소년의 장례식에 갔었죠.
그렇군요. 아우, 어린 나이 안 됐네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본래 스토리하고는 좀 관계없는 이 아이들이 왜 나오는 건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저기까지 한번 가보죠.
네.
제디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있잖아요.
네.
거기에 콜든이 많은 그런 뭐 방랑도 하고 방황도 하지만
네.
콜든이
네네.
결국 호밀밭을 지키는 아이가 되겠다고 아이들을 그 호밀밭에서 지키고 싶다고 절벽에
네.
떨어지지 않게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순수한 존재들은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니까.
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런 추악하고 아주 더러운 뭐 부친 사례에 돈 문제 여자 문제에 얽힌 거를 도스토옙스키가 썼어요.
네.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순수한 아이들을 등장시킨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인데요. 전적인 제 개인적인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의도인데 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여줘야 소설이 좀 참 아름답게 끝날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잔인한, 뭘 대비하는 거죠.
네, 예, 잔인한 세상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네.
잔인한 어른들의 세상에 대비되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의 아이들의 세상 이런 걸 대비하는 거죠.
그래 그래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와 진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낭독을 마쳤습니다. 책거리 해야 되는데 아,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진영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민규 씨, 네. 천지선 씨도 고생 많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더 재밌었어요. 함께하니까.
네,
저희도. 네, 이해도 쉽게 쉽게 되고.
두 분이 같이 낭독을 해주셔서 정말 이 소설이 한 편의 멋진 드라마가 됐어요.
네,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저 출연료와 상관없이 많이 나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인연 여기까지면 안 되는데요.
안 되죠. 네. 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나가죠. 표도르를 살해한 진범 스메르다커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가수, 2번 요리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1호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사연 좀 읽어드려야죠. 네.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까라마조프 방... 아이고. 네. 까라마조프 방송 청취 소감입니다. 7460님.
네. 그리고 안봉규님께서 추악하고 더러운 치정, 부친 살해. 돈을 러시아의 부패와 맞물려 극한의 상황으로 네모라 막장 드라마 형식으로 네모라는 네모라 부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한 건 아닐까요? 도스토 삼촌이 너무 어렵잖아요. 짠나 어렵잖아.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써주셨습니다. 네,
써주셔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요.
안봉규님 굉장히 재미있는 사연 많이 보내주시는 네. 분이에요. 강윤미님, 도스토옙스키의 책은 줄거리보다는 인간의 내면 심리를 아주 섬세하게 그리는 작가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맞네요. 네. 네, 그리고 박훈애님, 꼭 읽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용기 냈습니다.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김민영님, 선곡해 주시는 곡들과 함께 고전 읽기 들으니 러시아 거대 서사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네요.
맞아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듣는 동안 음악도 참 좋았어요 하셨네요.
네, 좋았습니다. 아, 네. 좋다 좋다 참 좋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영화 레미제라블 중에서 코제트가 부르는 캐슬 언어 클라우드 듣고 금요일이면 KTX 타고 부산에서 달려오시는 김병환 작가님과 함께 고전불패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책 읽어주는 라디오 EBS FM 고전 읽기 듣고 계십니다. 4시 32분 25초를 지나고 가고 있네요.
네.
김병환의 고전불패. 김병환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KTX 타고 오셨는데 오늘은 KTX 안에서 무슨 생각하면서 오셨나요?
네, 조금 고상한 생각을 했죠.
원래 고상하시잖아요. 고생하셨나? 오늘 고생하시네. 고생하셨어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네.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저희가 네. 했던 그 프로이트 있잖아요.
네, 꿈의 해석이요.
그 사람이 왜 요번주에 우리가 할 이 책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쓰인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이다 라고 네.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왔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 정답은 아직 없어요. 없는데 생각해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또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오늘 또 내려가면서 또 생각해야죠.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왜 그랬을까?
하나가 나올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왜 그랬을까 뭐 생각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20년 전에 쓴 이 책이
네.
지금 가장 현대 이 세기말적인 현대사회의 폐륜적인 범죄 부친 사례
네.
그리고 돈만을 좋아하는 돈에 추악한 인간의 이 현대인들 그걸 완벽하게 재현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100년을 앞서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예,
물론
맞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오늘 또 KTX 타고 부산 가면서 또 생각해 볼 거예요.
아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고 문자로 얘기해 주세요.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꼭 사연을.
왠지 우리 김병환 작가님은
네.
이 책 세 권 합치면 1700페이지예요.
네.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처음 읽으신 것 같지 않은데.
네. 몇 번 읽으셨어요?
이번째까지 합쳐서 세 번 읽었어요.
그래요?
세 번이나?
근데 제가 이거 세 번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책은 굉장히 다른 책하고 틀려요. 이 책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 책은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에 이제 쓰려고 1부와 2부 두 편으로 쓰려고
네.
구상을
네.
다 했는데
네.
1부만 힘들게 쓰고
네.
2년 3년 걸리면서 힘들게 쓰고 그냥 끝난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야. 아, 이브까지 썼으면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큰일 날 뻔했지.
큰일 날 또 포기할 뻔했어.
3,400페이지 되는 건데.
그렇죠.
또 포기할 뻔했지 뭐야.
왜 이렇게 흥분하니.
근데 네. 그 2부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됐던 거죠. 제가.
오, 네. 그러시군요.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뭐요?
뭐 뭐 고려시대 때 최무선 장군이 첫 번째는 네. 뭐 화약을 발명하려다가 실패했어. 네네. 1300몇 년대에 그랬더니 학생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행이잖아요, 선생님. 그거 발명해서 그 연도를 또 외워야 되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죄송합니다. 아, 자, 도스토옙스키가 드미트리한테 누명을 씌운 채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네. 말하자면 요약하자면 미완성 작품이에요. 그죠?
네, 미완성
작품. 옙스키의 미완성 작품. 드미트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인데
네.
이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반과 드미트리의 죄와 벌.
물론 드미트리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사상, 자기 작품의 모든 자기 작품에 흐르는 사상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유죄다.
오.
야, 멋있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게 없다는 거죠. 누구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죄와 벌.
죄와 벌.
인간과 구원. 부활. 이게 네. 주제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드미트리도 자기의 어떤 죄를 인식을 하고 자기가 안 죽였지만 죽인 것만큼 자기도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맞아.
받겠다 이거예요.
오, 그러네요. 네.
다 소설 제목이에요. 죄와 벌, 부활.
네.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셋째 아들. 아, 더 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이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멋진 말들 중에 진짜 멋진 말은요.
멋진 말.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물결치고 있다.
아. 와우.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물결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어떤 한계, 자신의 어떤 기준에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욕해요.
야.
세상이 더럽고 추하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해진 건 자기도 영향을 줬어요. 똑같은 거란 거죠. 저 사람이나 자기나.
네네네.
그 어떤 사상이 이 책, 이 작품들 속에 다 있어요.
녹아져 있네요.
성경의 한 말씀이 그렇죠. 떠오르네요.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네, 여기 그거예요. 제가 쪽지 썼어요. 여기 선배님 들보예요. 죄송합니다. 저의 소박한 개그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셋째 아들 알레세이와 조시마 장로 이 두 사람이 이 작품에서 갖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작품은 1부와 2부에서 1부의 네. 어떤 작품이 전체 작품이 됐는데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알렉세이.
알렉세이예요.
알렉세이. 네.
그거란 거죠. 이 책의 어떤 주인공은 알렉세이란 거죠.
네.
그 알렉세이가 그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분을 그분의 어떤 그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또 그분을 닮은 게 조시마 장로예요. 조시마 장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위대한 인물이고 가장 신과 가까운 인물인데 죽었을 때 엄청난 악취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욕을 한 게 잘못된 거죠. 왜? 왜냐하면 이 조시마 장로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걸 자기가 다 짊어지고 안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종교적인 어떤 구원과 네네. 부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누군가를 상징한다는 거죠.
아, 조심하자.
그래.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네. 오, 재밌다.
김영환 작가님이 느끼는 이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매력은?
여자에 대한 사랑이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보세요. 야. 이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점찍어 둔 거루센카에게 첫째 아들이 반해요.
네.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약혼녀를 둘째 형, 둘째 그러니까 또 동생이
동생.
또 반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여자에 대한 사랑이 좀 도가 지나친. 이게 어떻게 보면 매력이죠.
그러니까. 네. 매덩이다,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네요, 매덩. 그렇죠? 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전 읽기, 이번엔 어떤 꼬리를 잡으셨어요?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보면 네. 셋째 아들 알렉세이 주인공, 숨겨진 주인공 알렉세이가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든 참되고 좋은 일을 한다면 삶이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넘어가요. 이게 다음 주에 얘기할까 하고 또 비슷 일맥상통한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니체가 했는 말이 있죠.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의 노인 밧줄이다. 10년 후에 노인 밧줄이다.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네. 건너가는 가정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무서워서 멈춰서는 것도 위험하다. 그런 딜레마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위대함은 건너가는 게 있다.
참. 계속 네.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멈추지 말라는 거.
계속 가야 돼. 고고싱.
네. 고고싱.
거기에
멈추지
있다는
거죠. 않는 것. 네. ING의 현실 그런 거군요. 이야 참 그 말을 참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갑자기
되네요.
철학적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 이거 여기 고전 읽기 하기 전에는 오늘 떡볶이 먹을까 오늘 짜장면 먹을래 이런 고민만 했었는데 여기 네. 와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다양하게 하게 되네요.
인생과 예. 사랑과 우주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알렉세이가 한 말은 조시마 장로가 예전에 했던 말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래요.
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누군가를 상징하면서 네. 네, 있는 거죠.
어떤 성스러운 인물. 그렇죠? 그런 존재.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병아 작가님? 김병아 작가님?
세상은요. 세상은 네.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부당하다.
네, 부조리하고
하지만
부당해요.
그러한 부당함에 분노하지 말라는 것. 그러한 부조리와 부당함을 뛰어넘는 더 큰 논리가 있는 곳이 세상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던 건 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을 보면 네.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나가는 게 책을 읽는 재미이기도.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움은 알렉세일까요? 까라마주프가의 형제들에 대해서
꼭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는데
두리뭉실하게 네.
그, 아니 용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기가 그렇군요. 살인죄를 안 지었는데도 네네, 내가 자기는 하겠다. 네네. 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반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이반도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는데 네. 자기가 죽였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아름답네요.
세상이 아름다운
네, 거예요. 네. 아름답다. 그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위대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네. 던질 거지만 제일 마지막의 결론은 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던지고 싶은 말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탐욕이 넘치고 추악한 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근데 과연 신이 있다면 모든 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네.
신이 있다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잖아요. 네. 영원히. 근데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왜? 진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기에도 부족한 가족끼리 이렇게 정화하고 싸우고 죽이고 자살하는 게 이런 세상에 진짜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과연 신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면 모든 것이 과연 허용되는가? 이렇게 가면서 이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이반의 어떤 사상에서 출발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다시 신을 생각하고 종교를 생각하게 되는
네네.
거죠.
역시 현혜자님이 작가님의 설명이 책의 깊이를 말씀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깊어요 깊어. 그리고 이용미 씨께도 께서도 김병환 작가님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고전불패 최고 하셨습니다.
이시영님은 고전을 읽을 때마다 다른 감상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을 읽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읽을 가치가 충분히 있죠.
네.
하셨어요.
그리고 김인영 씨가 이렇게 작품을 읽고 느낌을 얘기해보고 의미를 찾고 해석해보는 과정이야말로 고전 읽기에 진정한 맛인 듯합니다. 같이 책 얘기하는 듯해서 참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추악함을 통해 네. 인간의 지고지순한 아름다움을 노대한 책.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끄덕끄덕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모욕과 수치.
취해, 취해만. 말씀에 취하네 그냥.
그러니까 아니 취한다. 예, 나부터 놈이 취해요.
이게 네. 보시면 이게 인간의 온갖 추악한 면이 책에 다 나와요.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작가부터가 돈 때문에 평생 사오다가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맞아,
보면
맞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계속 도박을 하면서 톨스토이는 굉장히 가정이 부유했어요. 그래서 어떤 돈과 이렇게 쪼달리지 않고
네네.
굉장히 풍요롭게 그냥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도박 때문에
아이고.
계속
그래서
계속
책 내용에 그렇게 돈 얘기가 나오나
처음부터
봐요.
첫 번째 책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네네.
자기를 대변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처음부터. 네.
도박꾼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도박꾼.
이게 자기의 경험을 살린 거지.
다 자기 내용이구나.
그렇죠. 그 자세히 보시면 도스토옙스키의 책은 무조건 돈 얘기예요.
네.
이 책에서도 3,000루블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니까,
나와요.
3,000루블.
1,500루블, 3,000루블.
네네.
돈 얘기,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그러네요.
이 시대,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물질 만능주의를 미리 깨뜨려 봤다는 거죠. 100년 전에.
그때도 똑같았나 봐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취한다.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 중에 제일 웃기는 말이 이런 거예요.
네.
자기 형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 내가 어제 아니 그저께 네. 그 도박판에 갔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그 도박의 방법을 내가 알게 됐어. 숨은 방법을 알게 됐어.
네.
그래서 내가 160루블을 땄거든. 대단한 일 아니야? 나는 드디어 도박에 통달한 것 같아. 그렇게 놓고선 그런데 어제 그 돈을 다 잃었어.
아이고.
돈에 쪼들렸던 도스토옙스키는 그러나 우리에게 까라마조프 부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김병환 작가님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추악한 극한 속에서
네.
인간의 가장 큰 아름다움을 발견해 준 그런 작가입니다.
네네.
고전불패는 KTX를 타고 오든 비행기 타고 오든 김병환 작가가 미국에 가든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42님의 신청곡 이선희 한바탕 웃음으로 들려드리고 그리고 노래 끝나면 권진영의 고전일기 훔쳐보러 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10월 4일 금요일 제목 나 도스토옙스키 책 읽은 여자야. 드디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끝. 이제는 어디 가서 도스토옙스키 얘기 나오면 쫄지 않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남자를 만나게 되면 멋지게 이런 질문을 날려야겠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표두르를 죽인 진범 누군지 아세요? 그럼 되게 지적으로 보이겠지? 지적할라나? 온전치 않은 인물들이 모여서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이야기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참 신기하다. 소설 속의 주인공이 변하고 성장하는 걸 보는 동안 독자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인 걸까? 드미트리가 막판에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스토옙스키가 좋아하는 인간형은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인 것 같다. 말 많고 시끄럽고 탈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결국 조용하게 만들었잖아. 조용히 저 세상으로 보내거나 기차와 통을 삶아먹었는지 목소리만 커서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뭔가 고뇌를 좀 하더니 나긋나긋해지네. 그것도 아니면 조용히 병들게 하거나 조용히 감옥에 보냈거나 처음부터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는 인물은 원래 조용했던 알렉세이뿐인 것 같다. 제목만 읽었던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책 털고 나니 마음이 또 뿌듯해졌다. 이러다 나 너무 스마트해져서 이거 개그우먼 생활에 지장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이참에 여배우로 갈아타? 뭐 운동해서 몸도 만들어놨겠다. 의학기술의 도움 조금만 받아서 튜닝하면 나도 김태희 될 수 있냐? 네? 네, 입 다물라고. 알겠습니다. 명료진 선배님이 옆에서 가재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 있죠? 알겠어요. 해코지하지 마세요.
고전이키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 점스쿨 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눔사에서 까라마 조프의 형제들을, 지식의 숲에서 신현락의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뮤지컬 무녀 도동리와 루나틱에 초대합니다.
오늘의 퀴즈, 스멜다커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가수, 2번 요리사.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네.
모스크바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돌아왔죠. 9486님, 스멜다커프는 요리사예요. 선물 주세요 하셨고요.
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그리고 6975님, 정답 2번. 늦은 휴가를 경주로 갔다가 성남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크크 하셨습니다.
3973님, 요리사, 까라마주프가의 형제들 고전 읽기 덕분에 읽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고혜정님께서 요리사, 저도 지금 반디 들으며 요리 만들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손수미님도 요리사라고 하셨고 박명자님도 요리사라고 하셨네요. 9486, 6975, 3973, 고혜정, 손수민, 박명자님 여섯 분께 선물 드릴게요. 네. 게시판에 선물 받으실 주소 꼭 남겨주세요.
축하합니다.
화창한 가을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는 저희 한국근대소설 염상섭의 3대 함께합니다.
네, 이거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봤던 3대 다시 만나게 되네요. 주말에 열심히 읽고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같이 읽어요.
끝곡으로 그레이엄 내쉬의 프리즌 송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